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브릿지메이커스 청년들 또 청년부 예배에 오신 우리 장년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주제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잠시 좀 이렇게 그 썰렁함을 브레이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한 여행팀이 있었습니다. 아마 비전 트립 팀 같았어요. 미국에 도착한 첫날에 이 비전 트립 팀이 점심을 맥도날드에서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섯 명이 이제 그 맥도날드에 들어가서 햄버거를 오더하고 나서 점심을 먹는데 네 명은 그 맥도날드 안에서 점심을 먹고 햄버거를 먹고 두 명은 더운 날씨였는데 바깥에 나와서 그 햄버거를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보는 그 안내하시던 분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광경이 같이 여섯 명이 들어서 네 명은 먹고 두 명은 밖에 나와서 이제 햄버거를 먹는 거를 보고 나서 밖에 나와 있는 두 명에게 한번 물어봤대요. 왜 그 바깥에서 햄버거를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더니 밖에 나온 두 명의 청년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햄버거를 오더했는데 그 주문 받으신 분이 for here to go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for here to go. 예, 그래서 두 명은 바깥에 나와서 점심을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여기서 먹겠냐 바깥에서 먹겠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for here to go outside. 그래서 이제 네 명이 바깥에서 땡볕 아래서 햄버거를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썰렁함이 브레이킹 됐나요? 예, 좀 썰렁하긴 하지만 이 이야기를 잘 새겨 들으면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들을 잘 듣고 경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저희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새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이 재미없는 이야기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을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했어요. 얼만큼 설교 시간에 깨어서 이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려고 이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한희선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죠? 예, 그렇죠? 예, 끄떡끄떡? 예,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혹시 어떤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끄떡끄떡? 예, 어우, 좋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끄떡끄떡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쪽 분들하고 이쪽 분들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예. 예. 근데 어쩌면 많은 분들이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긴 시간이 아닌데 우리 브릿지 메이커스와 이 사부앱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간 매우 바쁘고 또 분주한 시간을 살아가다 보니까 전주에 했던 그런 말씀이 그렇게 클리어하게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뭐 예상하건대 한 3분의 1 아니면 한 반 정도는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을 하시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한번 리마인드를 여러분들께 해드려야지만 제 설교가 이어지기 때문에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지 못한 분들은 뭐 자책하시지 마시고요. For here to go 잘 이해하시고 예, 바깥으로 나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한희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특징은 이제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공동체의 그 생명을 통해서 공동체의 지체들이 그 한 마음을 품게 되고 또 한 마음을 품은 공동체들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이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는 저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나타나는 공동체로 열매를 맺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브릿지 메이커스 청년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성장하고 또 이 공동체가 그런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만들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 본문에서 이제 나온 첫 번째 공동체에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이 기사와 이적, 영적 전쟁이 치열한 선교지에서는 이 기사와 이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사와 표적이죠. Signs and wonders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 공동체는 이 Signs and wonders가 거의 잘 일어나지 않거나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또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역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사와 이적, signs and wonders를 하나님과 공동체에 보여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또 공동체는 기사와 이적이 필요 없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맞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그 순 안에서 그 구약 통독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끝나신 순도 있고 끝나지 않은 순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다른 특징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1터와 3터에서 하나 이상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살아갑니다. 요즘은 이 아주 어린 아이들도 아기 학교나 어린이 학교 이런 것을 통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virtual한 그런 커뮤니티가 여기저기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뭐 페이스북 그룹이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그 브리지메이커스의 페이스 그룹이 있죠? 예, 그 페이스 그룹 안에 있는 분들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순장님들은 카톡 그룹이 있겠죠. 역시 카톡도 그 공동체에 보이지 않는 그 virtual한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싫든 좋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 이상의 공동체 안에 속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게 또 어떤 원해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좋은 공동체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또 하나됨, 유니티를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네이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분들은 어떻게 공동체를 선택하셔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농담단 진담반으로 어떤 분은 뭐 물 좋은 곳을 찾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뭐 물이 좋아도 예 그렇죠. 그거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이시죠? 아멘들을 안 하시네. 그렇죠.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가야죠. 예, 뭐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 멋있고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것들은 금방 변하고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보다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들을 여러분들 추구하시는 우리 BM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찾고 있는 이 그 평안과 기쁨 그리고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나누고 여러분들이 이런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는데 이 본문이 이야기해주는 공동체, 본문이 보여주는 공동체의 특징은 어쩌면 사람의 힘과 또 지식 또 노력으로는 만들기 어려운 공동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과연 이러한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지셨을지도 몰라요. 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순모임을 하시게 되는데 그 순모임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야 이런 게 어딨어 이렇게 말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순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순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장님들 기도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런 순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주는 이 공동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공동체는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공동체입니다. 허구적인 것이 아니고 가짜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령님을 통해서 생겨난 이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능력에 의해서 또 지식과 지혜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계획과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기인합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가 이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것인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전파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서 그렇죠? 예, 그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였다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마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나서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은 후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한 번 모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몇 년이나 됐죠? 2000년이 그렇죠? 2000년이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2000년 거의 다 됐네요. 넘었죠? 2017년이죠, 올해가. 예, 그렇죠? 2000년이 넘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들 이 교회의 역사가, 교회의 나이가 2017년 플러스 알파라는 사실. 놀랍지 않으세요? 예,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말씀 혹시, 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예, 몇 명이죠? 3천명. 예,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천명이나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될 것 같아요. 3천명. 저희 본당이 450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당의 한 6배 되는 사람들이죠. 예,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세례는 물로 주는데 이 물이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3천 명이 아마 세례를 줬다면 그때는 이렇게 스파클링이 아니라 이게 그 물 속에 이렇게 담갔다 빼는 뺀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예, 그 세례였을 텐데 제가 이번에 아마존 갔었을 때 세례를 줬어요. 아마존 강물에서 16명 세례를 줬는데 물 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줬어요. 아마존 강 안에. 근데 아마존 강은 물이 클리어하지 않아요. 이렇게 다 흙탕물이에요. 근데 들어가기가 겁이 나더라고요. 그 흙탕물 속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저는 요 무릎만 담고서 세례를 주려고 그랬는데 계속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세례를 16명을 줬는데 뭐 그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물이 그렇게 많으니까 뭐 예, 강물이 많으니까 세례를 주는데 당시에 제가 예루살렘 3월 달에 갔다 왔는데 이만한 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3천 명이나 세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의문은 가는데 이것도 역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모여서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기도에 힘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동체에 계속해서 신기한 일들이 생기는데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 부분은 바로 44절과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네. 아직 안 뜨네요. 예. 예. 44절, 45절 말씀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 하고요? 통용하고. 그렇죠? 예. 또 자신의 재물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통용이란 말이 참 그 잘 안 쓰는 말이죠. 우리 가운데 같이 사용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고요. 또 나누어 주었다. 가난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물건들을 또 물질들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44절과 45절의 말씀을 하나의 단어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교제가 있었다라고 바꾸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제, 여러분들 교제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그 펠로우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펠로우십, 남자분 여자분이 만나서 이렇게 데이트하는 것도 교제이긴 하지만 그거하고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르고 더 의미가 깊은 그런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제가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제는 팔로우십은 교회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 어쩌면 교회의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제의 내용을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공유하는 것, share in 하는 것, 공유해서 함께 나누는 것, 그렇죠? 공유하고 share out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로 움켜잡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을 나누었다라는 것을 교제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누가의 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sharing 하는 것, share out 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가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제보다 조금 더 깊고 그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흔히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순모임 뭐를 한다, 교제를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안에 모여서 이제 음식을 나누고 또 같이 대화하고 또 시간을 함께 보내고 또 아우링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교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교제라는 것의 범위가 자기의 것을 자기의 재물과 소유를 가난한 자들 또 그 필요가 있는 공동체의 일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까지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진정한 교제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모임에서는 어떤 그런 교제가 진행이 되고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뭐 돈을 빌려주고 또 구워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소유들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있다라는 것을 교제, fellowship, koinonia라는 말을 빌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그런 모임이고 그런 교제의 현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44절, 45절의 말씀은 이 말씀에서 이야기해 준 것은 성도들 간의 교제가 함께 먹고 자면서 공동생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천 명이 어디 들어가서 먹고 잘 데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불가능한 일이죠. 이분들은 분명히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 가르침을 듣고 또 떡을 떼고 또 교제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모임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이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46절에 보게 되면 집에서 떡을 떼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집을 팽개치고 그 공동체에 모여서 먹고 자고 하면서 떡을 떼고 가르침을 받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자기의 공동체의 사람들, 물론 뭐 3,000명 못했겠죠. 예. 그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이 모였던 것 같아요. 꽤 컸겠죠. 그 정도의 집도 있었을 텐데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성찬의 의미도 있습니다. 떡을 떼면서 함께 교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공동체의 어떤 그런 먹고 자고 그런 삶들을 살지 않았다고 우리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것은요, 함께 만들고 생산해서 똑같이 분배했다는 그런 공산주의적인 그런 시스템 안에서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발적으로 이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물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펠로우십의 가장 큰 특징은, 그렇죠?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교제가 자발적으로 좀 일어날 때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순모임 하는데 우리 순장님들이 나와라, 뭐 언제까지 와라, 너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 말 듣겠습니까? 안 듣죠. 오히려 더 이렇게 반감이 생기고, 저 언니, 저 형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자발적으로 이런 교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voluntarily 자기의 것을 share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 교제의 모습, 공동체에서 보여주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사실 4장 32절부터 35절에게 보게 되면 거의 아이덴티컬한 본문이 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4장에 있는 본문을 보게 되면 좀 더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4장에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먼저 32절 읽고 여러분들이 33절 읽고 해가지고 교독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렇죠. 이 말씀에서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에서 읽었던 그 본문하고 매우 유사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4장에서 특별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뒷부분인데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그 공동체 안에 3,000명 이상이 모였는데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자기의 것을 발론터리 이렇게 나누고 돌아보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당연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공동체가 과연 존재할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공동체를 유토피아에 있는 공동체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토피아라는 것은 사실은 세상에 없는 장소이지요. 그리고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지 않는 공동체인데 성경에서는 이런 공동체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지 않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무슨 원리가 지배했던 공동체였을까요? 그러면 성령의 원리가 지배했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공동체 순환에는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나요? 예, in financially?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쉐어링 못하죠? 그렇죠? 정말 어렵고 힘든데 나 이번에 선교 가야 되는데 이 모금이 안 돼서 어떡하지? 이거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죠? 순장님한테 얘기하기 참 힘들죠? 예, 목사님한테 얘기하기는 쉬운가? 예,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이 그냥 쉽게 나누어졌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교제의 모습이 아닌가. 만약 사실 이런 얘기가 많이 이루어지면 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는 공동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가 지배했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신의 것을 나누고 함께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 분위기가 좋아진 이유는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때문이라. 참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일은 매우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의견이 막 달라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한 마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대학교 이제 2학년 되는 아들이고, 저희 아내, 저 이렇게 세 가족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껏 바깥에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한 번도 같은 음식을 먹자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정말 신기해요. 돈은 내가 내는데 아무도 제가 먹고 싶은 순댓국 그렇게 먹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집에는요. 순대 얘기만 하면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왜 먹냐고 하고, 너무 서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을까? 예, 세 사람인데도 쉽지 않습니다. 아마 두 사람이 모여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3천 명 가까운 사람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사역은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하나되게 하는 그런 사역이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갈라지고 분열되는 곳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 곳에는 분열과 갈라짐의 역사가 없어요. 저희 집에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계속 갈라지는 거 보니까, 이게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들 볼 때마다 순댓국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순댓국입니다. 순댓국. 예. 자, 여러분들 공동체에서는 어떻습니까? 모임 끝나고 나갈 때 뭐 먹을까 혹시 싸우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꾼을 세우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세우는 것, build up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싶은 것은요, 가치관을 세우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치관 굉장히 value라고 얘기를 하죠. value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에게 가치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다운 가치체계가,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됐던 것은 성령님께서 바로 이들의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바로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물질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눌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사실은 이 특별히 이 뉴욕, 뉴저지에서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은 이 성공과 생존의 탑을 이렇게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터 사역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너무 컴패러티브 하니까 맨하탄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일들 쉽지가 않죠. 특별히 미국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미국 회사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레이오프 시킬 때 그냥 휴가 보내고 나서 그냥 책상을 뺀대요. 그리고 나서 휴가 갔다 돌아오면 책상이 없어지면 그 레이오프 당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레이오프 당한 제 친척이 있었어요. 이게 참 무시무시한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생존과 또 그 성공의 탑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물질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돈되어져 있고, 또 성경적인 부분이 많이 그 물질적인 가치관에 드러나고 있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풍성한 나눔과 또 도와줌과 섬김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물질의 가치관을 한번 먼저 성경적인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의해보면, 첫 번째는요,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본문이 뜰 텐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그렇죠. 낡지 않는 배낭에 담아서 하늘에 놓아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낭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ESV에 보게 되면 머니백이라고 나와 있어요. 머니백. 그렇죠? 돈 들어가는 배낭, 파우치 같은 거예요. 이것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소유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 물론 필요하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이 땅의 소유를 늘려가는 데 있지 않다라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 그렇죠? 여러분들 물질을 어디에 쌓아두고 계십니까? 아마 이런 얘기하면 쌓아둘 물질이 있어야지 쌓아두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꼭 쌓아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 그렇죠? 여러분들의 눈이 피프스 에베뉴에 걸어갈 때마다 그 피프스 에베뉴 쇼윈도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형제들의 그 마음은 그 아마존을 이렇게 보거나 뭐 B&H 같은 것을 보면 그 새로 업데이트된 그런 뭐죠? 컴퓨터, 랩탑, 그 다음에 뭐 셀폰 이런 것들에 이렇게 포커스가 되어 있다면 그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쌓아둘 것은 없지만 여러분들의 눈이 향하고 있는 곳,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또 여러분들이 소유를 쌓아두는 곳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치관은요, 청지기 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청지기 정신에 대한 것은 지금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청지기 정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관리자다. 그리고 나는 이 물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관리자로서 정해진 시간에만 동안만 관리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정신을 가지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더 많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가치관이 여러분 마음에 딱 새겨진다면 여러분들 정말 공동체에서 정말 이렇게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공동체처럼 어떻게 보면 진한 교제가 오늘부터도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4부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어떤 물질관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나요? 어떤 그 물질에 대한 밸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질이 가져주는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존의 탑과 성공의 탑을 쌓아가는 데만 혹시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에 그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가치관을 여러분들 마음에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소유가 대책이 되지 않는 삶들을 여러분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역시 일터사역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소유가 대책이 된다는 삶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만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도 이만큼 가지고 있어, 내가 네트워킹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 내가 페이스북 패친들이 1,000명이 넘어, 그 다음에 링시스 하는데도 많이 있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전화만 하면 이 문제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유는 정말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손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과 또 어떤 네트워킹과 그런 것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소유를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물질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배낭이 있는, 썩지 않는 배낭이 있는 하늘나라에 그 소유를 쌓아두는 여러분들, 우리 BM 청년부들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순모임을 하시면서 우리 순장님들 또 순원님들 함께 서로서로를 돌아보시고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또 말 못할 그런 고민들이 있다면 정말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마음으로 우리의 자존심과 또 우리의 어떤 그 자만심을 버리고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그런 우리 BM 공동체 또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세우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청년들 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